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아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지난 1월 둘째 주일날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16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그 중에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대화한 부분을 가져와서 다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하게 자리매김을 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1600년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려서 기억하기 쉽게 이 구구단으로 3구는 27, 그래서 합하면은 66권입니다.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지요. 구약은 929장에 23,090절이고 신약은 260장에 7,949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 시간 성경 전체가 몇 장이고 또는 몇 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라고 하는 뜻보다는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처음에 나왔던 이 성경에는 장이나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그 중에는 그냥 파피루스에 기록된 단편도 있었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러한 성경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어느 특정 부분을 다시 찾아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 4반세기를 지나다가 큰 덩어리로 구분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의 장과 절로 구분하게 된 것은 지금부터 472년 전, 그러니까 1551년경에 되어진 일입니다. 이보다 100년 앞서서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1450년경에 금속 활자 인쇄기를 발명하고 3년간의 노력 끝에 1455년에 마자린 성경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라틴어로 된 불가타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텐베르크 성경에도 한쪽에 42절로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42절 성경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만 할 뿐이지 거기에도 장과 절의 구분이 되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96년이 지나서 이미 말씀드렸던 1551년에 파리에 있는 스테팡톤이라고 하는 인쇄업자가 성경학자가 아닙니다. 이 인쇄업자가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구분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의 장과 절의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보기에도 이 앞장과 뒷장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장이었으면 더 좋겠다 생각하는 이러한 부분도 있고 두 장이었으면 더 좋아할 것 같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성경에는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는 빠진 구절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 앞뒤의 말씀이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았던 말씀이 바로 이 앞뒤의 말씀과 연관성이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아시듯이 오늘 본문의 앞뒤에 있는 말씀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고 하면은 앞에는 실제로 있었던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한 이야기고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이 끝절까지니까 그 다음 장 20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 그리고 포도원 품꾼 비유 이런 두 가지 말씀이 오늘 본문을 앞과 뒤로 감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은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문의하러 왔는데 영생 얻는 방법만 알면 나도 얼마든지 영생 얻을 수 있다고 생각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방법을 지금 물어왔습니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물었죠. 여러분의 청년 관원의 생각은 성인들이라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지요. 어린 아이들은 그런 자신감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가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더니 그는 근심하며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 그 앞으로 좀 더 올라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안수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지금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아주 소중한 말씀을 그 다음 해 주셨는데 19장 14절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 하신 말씀에 보면은 온다 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온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온다라고 하는 동사는 헬라어로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이런 동사 아주 단순한 그런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그냥 오는 겁니다. 크리스탈이 엄마 따라 교회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여기도 와서 온다는 동사가 나옵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도 바로 이 앞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온다라고 할 때 사용된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그 단어 앞에 플러스라고 하는 그 접두어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누구를 향하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접두어가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자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은 에르코마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앞에 오는 그런 것이고 부자 청년 관원이 지금 오는 것은 플러스 에르코마이 그냥 단순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듯이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빠가 저녁 시간에 퇴근을 하고 집에 오니까 그 집에 꼬마가 말이죠.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빠를 보고 아빠 하고 그러면서 막 달려가서 그리고 안겨요. 여러분 이게 어린애가 오는 거죠. 무슨 목적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빠가 좋아서 달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는 것하고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이 그 집 아이 아빠에게 어떤 용무가 있어서 퇴근 시간에 그 집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하는 그 아저씨를 보고 다가가서 얘기하는 것은 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다가가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 아이가 오는 거랑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웃 사람은 그 아버지, 그 옆집 사람 아저씨가 왔을 때에 다가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알고 싶은 걸 알고 그 다음에는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결과도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꼬마는 그 아빠와 함께 그냥 계속 안겨 있습니다. 저녁 먹을 때나 저녁 먹고 난 다음에나 그냥 아빠랑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웃 사람은 용건이 끝난 다음에는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확연한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자 청년 관원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영생 얻는 방법을 배우려고 왔어요.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영생 얻는 방법을 듣고 나면은 그냥 갈 사람입니다. 영생 얻는 방법 좋은 말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가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가버릴 사람이지 계속 예수님 곁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착각이 뭡니까? 영생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인데 자기가 어딜 가가지고 노력을 한다고 얻는 것이 그것이 영생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나는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 두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지요.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다고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계명을 준수해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 아, 영생은 계명을 지키고 구제하면 얻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 없이도 그저 우리가 계명만 잘 지키고 구제만 잘하면 영생을 얻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에게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착각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이어서 하시는 게 21절 끝절 말씀이지요. 어떤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만 영생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온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예수님 대답만 듣고 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그냥 떠나면 영생을 얻을 수 없으니까 내게로 와서 나를 따르면서 계속 나와 함께 있어야만 네가 영생을 얻는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죠. 그러면은 굳이 이 사람에게 계명을 지켜라, 구제를 해라 뭐 이럴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날 따르라 그러면은 네가 영생을 얻는다 이러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것을,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계명을 지켜라 뭐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야 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야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뭔가 꽉 차 있으면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는 말씀은 단지 구제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보다는 너의 그 소유에 대한 욕망을 다 비워버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정말 이 정결하게 한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뭘 채워라? 나를 채워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주신 말씀의 키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의 착각은 예수님은 영생 얻는 방법을 알려주는 분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 얻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지 내가 길이 어디에 있는지 진리가 뭔지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에게 알려주겠다. 영생이 뭔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아니세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진리란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철저히 예수님께로만 갈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마음을 비우고 내게로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재물도 많고 이 사람은 아직도 소유에 대한 욕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근심 속에 되돌아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께 다시 와서 따랐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보험서에서는 여기까지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돌아와서 우리의 초점을 한번 베드로에게로 옮겨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과 대화를 하실 때 베드로는 그 옆에서 그 모든 대화를 다 듣고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지요. 바로 그 대화를 다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 관원에게 하시는 말씀의 그 핵심 요지, 그것을 이 베드로가 여러분 이해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했겠습니까? 베드로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영생 얻으려면 나를 따르라,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주님. 주님 따르는 데에 영생이 있다면은 정말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주님 따르는 그런 은총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하는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깨달았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 대한 감격은 고사하고 그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고 하면은 아까 이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을 버리지 못해서 따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 우리는 이전에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여기에다가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기보다는 자기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27절 말씀 아닙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벗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아, 주님 저 사람 참 미련하네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재물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선한 일도 하고 그러고 와서 따르면 좋을 텐데 뭐 그거 미련이 남아서 저 사람 그냥 가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주님 우리는요 이전에 주님 따른다고 이전에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서 주님 따라 나선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한테는 뭘 주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무슨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전에 예수님 따라 나갈 때 버렸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죠. 꼭 뭐와 같습니까? 아빠 아침에 구두 닦았는데 뭘 줄 거야? 그런 애와 똑같아요. 그랬더니 그 응석바지를 달리기 위해서 아빠가 뭔가 약속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철부지 같은 이 베드로와 같은 이 제자들을 달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28절과 2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아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우와 이러면서 어깨를 으쓱이면서 얼굴에 그 웃음이 가득해가지고 아 우리는 열두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사람들이고 버린 것들은 이런저런 것들 많이 있으니 이 다음에 여러 갑절이나 받을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자기들 자랑이나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는 예수님 참 한심스러운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고 친구들 철이 없구나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경고의 말씀을 한마디 탁 던지셨어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 뒷부분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여러분 여기 먼저 된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본문에서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세관에서 제일 먼저 부름받아 예수님을 따르고 앞장섰던 소위 말하면 오늘 본문에 하면 먼저 된 사람들인데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가 뭡니까? 먼저 된 너희들이 먼저 제자가 됐다고 지금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정신 차리란 말이지. 너희들이 꼴등대는 수가 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많이 있어. 너희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저 사람들, 저 뒤에 오는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되기도 하는 거다. 지금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와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이 더욱더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비유 하나를 더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여기 19장을 넘어가서 20장에 가서 나오는 포도원 품꾼 비유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9장에 이 비유가 있었으면 더 이해하기가 좋겠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하루 일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다보냅니다. 요즘 말로 일일 그 하루 한 대라는 원씩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오전 9시 혹은 12시 혹은 3시 품꾼들을 들여다보내고 심지어 해가 다 져가는 오후 5시 그 일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도 품꾼들을 들여다보냈습니다. 이제 해가 져서 일을 마치고 품삯을 주는 시간이 됐는데 이 주인은 두 가지 면에서 많은 사람들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품삯을 나눠주는 순서가 아침에 먼저 온 사람부터 하지 않고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나누어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일 늦게 온 사람은 한두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니까 품삯을 한 데나리온에 몇 분의 1 정도만 주면 될 것 같은데 늦게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씩 척하니 주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두가 다 그걸 보고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일을 한 사람은 이걸 보고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우리보다 훨씬 늦게 와서 한 두 시간 일한 사람이 지금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받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는데 나중에 정작 받고 보니까 자기들도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래서 주인에게 화를 내면서 항의를 했어요. 주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니 나 잘못한 거 없다 말이지. 약속한 대로 했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내 마음이다. 그래서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선한 뜻으로 주는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나에게 화내고 탓하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여러분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 아닙니까? 그리고는 끝머리에 또 한 줄을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16절 말씀이지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여기 앞장 19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신 다음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지금 해 주신 거예요. 내용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에 꼴찌가 될 수 있고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먼저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중복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중복해서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충고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제자들 먼저 된 자와 같은데 이 비유 속에 보면은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과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자부심이 강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받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주님 우리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까 주님 뭘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런 경고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뭐 대단한 희생이나 하고 따르는 것처럼 지금 상급과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람이 잔뜩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열정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일찍부터 예수님을 따랐어요. 정말 예수님 곁에서 충성한 사람이지요. 참 훌륭해 보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베드로는 그런 베드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베드로는 바로 이런 베드로였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사람 저같이 못난 사람도 우리 예수님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 흐르는 게 저 눈물밖에 없어요, 주님. 이런 마음 가진 제자를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 베드로는 어디에 갔는지 없고, 아, 우리는 아예 일찍부터 나와서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우리에게 뭘 줄래요? 이런 베드로만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우리 얘기는 없지만은, 자, 이제는 우리 얘기를 좀 해볼 차례가 되겠죠. 우리 복음을 한번 펼쳐보십시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인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초창기 성도님들인데,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를 섬긴 자가 수십 년이 됐지, 내가 그래도 먼저 된 자야,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섬기게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먼저 된 자의 자부심으로 사는 것인지, 나중 된 자의 감격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드려봐야 될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미래를 누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년이 29년이요 내년이면 30년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 주님이 주신 목적을 붙들고 열심히 발맞추어서 행진을 해나가야 될 이러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쭉쭉 전진해서 달리면서 그 목적에 도달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우려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쭉쭉 행진하여 달려가는 이것이 무슨 경쟁심으로 왜곡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이것이 저 마음을 염려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혹은 지금까지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앞서가고 뭔가 목적을 많이 이루었다고 여기 제자들, 여기 베드로처럼 주님 무얼 주시겠어요 이럴까봐, 그게 늘 신앙적으로 저는 사실 걱정하고 있는 입장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긴 지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들이 주님 앞에 보여드린 모습이 그런 모습인 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폭발적으로 한국교회에 부흥을 많이 했습니다. 이민교회도 부흥을 많이 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여지는 과정에서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스타 성도들, 스타 목회자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다 부러워했어요. 저 교회는 좋겠다, 저 목사님은 좋겠다, 저런 유명한 성도들 어쩌면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린 자라고 할 수 있고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서 힘껏 일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먼저 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자기 자신들을 너무나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고 저는 또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기를 많이 하고 그래요. 베드로가 우리가 다 버리고 따랐는데 어떠세요? 이런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자서전 같은 걸 펴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달렸고 이렇게 이렇게 달라졌는데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알리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앞장서서 행진할 수 있다고 소위 노하우가 담겨있는 이러한 책들을 출판해가지고 판매하고 있는데, 저도 읽어봤어요. 어제도 읽어봤어요. 그 속에는요, 하나님과 성경을 모두 다 통달했다는 듯이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선교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전도는, 교육은 모든 걸 다 안다는 듯이 자신감 넘치는 이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 참 마음이 어떤 땐 불편해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넘치는 그러한 자신감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일까? 지나간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는 베드로처럼 늘 말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때요? 괜찮지요? 하나님 무엇을 저희들에게 상급으로 주실 건데요?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먼저 간 줄 알았더니 나중되고 있고 있잖아요. 그렇게 높아지는 한국교회의 위상이 바닥에 추락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존경받습니까? 존경받고 있지 못하는 게 왜 그런가? 스스로 높이는 자는 반드시 추락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꼴등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관원이 내가 가서 열심히 뭔가를 해서 영생을 얻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하는 것과 참 비슷해요. 내가 뭘 했나 뭘 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모르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된 것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이 은혜의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뭘 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감격이 있나요? 없어요. 바짝 다 말랐어요. 우리들은 아빠가 좋아서 그냥 단순하게 아빠 그러면서 아빠 품에 달려가 안겨서 아빠랑 그 밤을 같이 지내는 그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이웃집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가끔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로 가끔 찾아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생활해왔습니다. 그래서 가끔 와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 관원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몇 마디 하고는 그 다음에 다 돌아가서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 성도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늘 부르는데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이상한 성도 예수님을 늘 찾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안 계신 이상한 교회 사람이 왕 노릇하는 그런 이상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민교회 한국교회를 아니 우리와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여러분 먼저 되었다고 칭찬하실까 아니면은 넌 꼴찌야 하고 탄식하실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역사도 내년이면 30년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은 이민교회 중에 먼저 생겨진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지나왔다고 많은 분들이 지금 바깥에서 박수를 쳐주고 있어요. 지금 교회로 출발한 지 10년도 안 된 어려운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거든요. 한 걸음만 삐끗하면 넘어지는 게 돼 있는 이런 형편에 있는 교회들. 그래서 역설적으로 오히려 우리 교회는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된 자의 교만을 우리는 전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나는 나중된 자입니다. 오후 5시에 은혜 가운데 불려와서 하나님의 일을 조금밖에 못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감격과 눈물의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행진해서 정말 앞장서서 멀리 달리긴 하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아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요. 하나님 너무 큰 축복을 제가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감사와 감격이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고 행진해서 가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명심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너무나도 소중한 충고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 충고를 가슴에 품지 않으면은 앞장서서 열심히 달리고 수고를 많이 해도 여러분 우리는 꼴등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나중되었다가 먼저 되는 것은 영광이지만은 먼저 된 줄로 알고 살다가 꼴등으로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바라기는 이 땅에서 우리 모두 겸손과 눈물과 감격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중된 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고 행진하다가 이 다음에 부르실 때 천국에 갔더니 뜻밖에도 우리 주님이 너 맨 앞자리에 나와라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이 땅에서도 거룩한 은혜 속에 사는 여러분들과 이 주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껏 예수 믿고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의 교만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나중 된 자의 은혜와 감격으로 주님을 따르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낭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더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를 늘 붙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따르기로 새롭게 다짐하는 마음과 함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바친 손길 손길마다 주님의 권세와 필요한 것들을 주님 풍족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힘차게 주님과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귀한 인도하심이 우리 주님의 몸 되신 이 교회와 나중된 자의 감격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마음먹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